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기 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기도에 무릎을 꿇으려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이 성군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 즈음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그 무렵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다스렸습니다. 특히 아합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던 것은 잘못된 결혼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독한 이 우상 숭배자였는지 남편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층 전체가 노골적으로 그 바알 아세라 신을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든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타락해서 바알 아세라 신들을 향해서 더럽고 음란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신들도 섬겼는데 아합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예 그만두고 노골적으로 우상신들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아합 왕만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왕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합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는 타락의 길로 내디디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무서운 경고를 보내십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낸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은 엘이 들어있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시대에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역시 그 최악의 세상은 최상의 영적 리더십을 어쩌면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전했다고 아주 심플하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메시지가 너무나 무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속으로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게 신앙심 좋은 왕 앞에 가서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아합이 그렇게 잔폭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섬기는 왕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 되니까 엘리야가 속으로 덜덜 떨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야가 들고 간 이 메시지가 이게 나이스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비와 이슬이 말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경 국가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이슬이 맺혀져야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추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경국가에서 비와 이슬을 말려버리겠다는 것은 나라의 생명줄을 끊겠다는 것과 똑같은 아주 뭐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합왕은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엘리야는 급히 왕궁을 도망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 앞 그릿 시내가에 엘리야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 있었지만 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4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배달 서비스의 최초의 시작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 까마귀가 이게 딜리버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이 까마귀한테 이 도시락을 전달받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딱 뭔가 심부름꾼을 보낸다 그러면 멋있게 뭐 독수리 아니면 순결하게 비둘기 아니면 폼나게 호랑이 뭐 이렇게 쫙 와야 되는데 이 까마귀는요 시체를 파먹고 사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까마귀를 만지기만 해도 더럽다고 하는 그런 부정한 새인데 그런 부정하고 천한 새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도시락을 날려다 주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쓰실까를 판단하면 안 돼요. 베드로도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싫다 그런 걸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막 동물들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좀 부정한 동물들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 그러지 말라.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평소에 전혀 기대 안 하고 있던 존재가 우리에게 소망의 도시락을 날라다 주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가 있어요. 전혀 기대치 않던 사람이 도와주는 때가 있습니다. 온 나라에 물이 말라버리고 기근이 그 무서운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매일 먹이셨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엘리야 도시락 챙기고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쫙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세해 주실 수 있구나. 이렇게 자상해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시고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피해 있던 이 그릿 시내도 오랜 가뭄으로 말라버리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다음 피난처가 바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돈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바알 우상지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적진의 한복판으로 그냥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아닌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합왕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온 나라의 현상수배를 내려놨어요. 온 나라의 비밀경찰들이 다 엘리야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설마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고향에 가서 숨어 있으리라고는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갔는데, 근데 거기 가서도 또 부잣집에 보낸 게 아니에요. 아니, 엘리야를 먹여 살리려면 부잣집에 보내야 이 뭐 사랑팡 단칸 한 채라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떡고물이 떨어질 만한 집에 보내야 되는데 과부집이에요. 안 그래도 흉년이고 가뭄이 들어서 다 집집마다 가난한데 또 그 당시 과부는 생활력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도 기가 찼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그러는데 이세벨의 고향이지. 가서 또 너를 먹여 살릴 곳이 또 과부집이라고 하지. 아니 그럼 벼룩이 갓내 먹는 것도 아니고 과부집에 가서 애가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여기로 피난처를 삼아라 여기로 가라고 하는 데가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예? 그러는 때가 있어.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라고요? 저 사람한테 가서 거하라고요? 저 사람 우리는 상식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한테 가서 도움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상식을 다 파괴해버리세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가서 전혀 나올 거 없는 것 같은 과부한테 가서 의탁하라. 우리가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해법이 우리 생각하기에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렇지만 가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나올 만한 데면은 그거는 상식이지 이론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거예요.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지시하신 대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에게 물을 요구했고 떡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가뭄과 흉년에 식량난으로 허덕일 걸 뻔히 알면서 그것도 과부니까 얼마나 가난한 걸 뻔히 알면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과연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요구에 그 불쌍한 과부는 자기의 현실이 지금 얼마나 척박한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 줍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게 밀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있는 그 기름 조금인데 이걸로 그냥 자기 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먹고 죽을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한 거예요. 지금 먹을 게 너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손님 대접할 음식은 고사하고 자기랑 아들 딱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이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신방감 목회자라면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목양의 마음을 가졌다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야겠죠. 아휴,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습니다. 집사님 손 탁 잡고 죄송해요. 제가 가진 도시락이라도 좀 드실까요? 뭐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목회자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정말 무식한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가난한데 목사님 신방 와서 13절처럼 얘기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13절에 엘리야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아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일단 저한테 반 갖고 오세요. 그건 내가 먹고 나서 당신이랑 아들 만들어 드세요. 아, 그 목사님 거의 맞아 죽습니다. 그거 SNS에 뜨면 요즘 같으면 그냥 매장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그 불쌍한 과부의 그 가련한 호소에도 아랑곳 않고 그런 요구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인 요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연이어서 14절이 따라 붙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것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순종할 때 이제부터 가뭄이 그치는 데까지 그녀의 통은 진짜 마술의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 전설에서나 들었던 거죠. 병에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먹을 걱정은 끝났다.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우상신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이방인 여인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여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날 처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 전도당한 그날 그녀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자기 모든 걸 지금 걸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진짜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오전에 오후에는 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거기는 그날 예수를 믿는 결단이 엄청난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극심한 흉년으로 안 그래도 가난하던 이 사르밧 과부는 최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한 이 최악의 순간에 모든 것이 귀찮고 너무나 외롭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와서 바로 음식 주고 돈 주고 도와준 게 아니고 벼룩이 갓내 먹고 있어. 너 마지막 남은 밀가루랑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야. 그녀의 모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생 너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여인이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믿었는지 논리적으로는 전혀 설득 안 되죠. 여러분, 그 어떤 변호사가 잘 설득해도 전혀 설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믿지도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 숭배의 원산지인 이방인의 여인이 믿었다. 어떻게 믿었는지는 설명이 안 되지만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역하던 당시에도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에게서 나왔어요. 로마 백부장이나 그 시돈의 여인이나 그리고 그 믿음은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됐어요. 그들은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관습이 별로 익숙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할 말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절박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기 힘든 때 믿는 것을 더욱 어여삐 보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인이 가진 것은 정말 작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밀가루와 기름이 전부였는데 따라서 만약 그걸로 자신들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면 하루의 굶주림은 면했겠지만 곧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의 요구에 믿음으로 딱 결단함으로써 이 여인은 살아난 거예요. 죽을 목숨을 거는 이 순종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와 가족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 어린아이가 그것만 갖고 자기만 열심히 먹었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이걸 주님의 손에 드리니까 이 작은 게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는 축복으로 됩니다. 남은 12광주리는 반드시 주님이 그 아이 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뺄셈을 하시면서 엄청난 덧셈을 하십니다. 그런데 뺄셈을 당할 때는 너무나 괴롭죠. 자존심 상하고 죽을 것 같고 내 인생 끝난 것 같은데 꼭 낭떠러지에서 나를 하나님이 막 밀어내시는 것 같은데 떨어지고 보니까 내 등에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이건 뭐 그냥 죽은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리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가서 도움을 청해볼까? 이걸 어떻게 해볼까? 막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는데 한참 머리 굴리다가 이거 뭐 어지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마지막 밀가루랑 이 기름까지도 다 내놓게 하십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결단이거든요. 행동이거든요.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게 진짜거든요. 지금 엘리야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죠. 15절, 16절 보니까 그때부터 엘리야와 이 식구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기근이 끝나기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 이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으로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믿기 힘든 때에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머리로 판단하고 준비하지 말고 까마귀의 도시락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곳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